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던 케네스 베와 매튜 테워드 밀러 씨 등 미국인 두 명을 석방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쿠바가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I want to thank President Obama and all the people in State Departments. They're working tirelessly hard to get me released as well.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에서 석방된 케네스 베 씨가 지난 9일 미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여는 현장음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베 씨는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부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자신은 지난 2년간 많이 성장했고 몸도 강건해졌으며 살이 좀 빠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과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케네스 베 씨와 매튜 토드 밀러 씨가 어떻게 풀려났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두 사람이 석방된 것이 지난 8일이었죠. 그러니까 케네스 베 씨는 북한에 억류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고요.
예.
매튜 토드 밀러 씨는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방북으로 북한이 그 억류 미국인 두 명을 석방했다는 것 외에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그 석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방북하기에 앞서서 한 달여 동안 북한 측과 다양한 차원에서의 물밑 접촉이 있었고 그 결과 약 3주 전쯤에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미국이 강력급 인사를 평양으로 보내면 그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입장을 내비쳤고 이에 따라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임스 클래퍼 국장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럼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그동안 북한 당국과 비밀 접촉을 해온 건가요?
네. 백악관 당국이 그 케네스 베 씨와 그 밀러 씨 석방 이후 그 석방 경위를 그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예.
많이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요. 북한은 그 석방한 2주 전쯤에 강력급 고위 인사를 파견할 경우 그 억류 미국인을 석방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미국에 전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 계산해 보면요, 10월 셋째 주나 뭐 한 마지막 주에 연락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그 전가를 받은 그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그 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그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방하는 건 좋은데 누구를 그러면 특사로 보낼 것인가? 또 어떤 조건을 할 것인가, 또 뭐 친서를 뭐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일련의 문제를 쭉 검토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동안의 연락은 주로 그 뉴욕 채널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8일 그 군용기를 그 제임스 클래퍼 그 국장이 군용기를 타고 평양에 가서 케네스 베 씨와 밀러 씨를 데려온 겁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뭐 카터나 클린턴 전직 대통령들이 가서 억류된 미국인들을 데려온 적도 있었고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 미 관리가 가서 데려온 적도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특사로 외교관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정보수장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그 익명을 전제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클래퍼 국장의 방북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인도주의 목적에 한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주로 하는 외교관을 보내지 않고 정보당국자를 보낸 것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앞서의 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클래퍼 국장의 방북은 북한과 외교적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억류 미국인을 데려오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관이 아닌 정보 당국자를 파견한 것은 석방의 대가로 가령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또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재개한다든지 이런 북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네.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외교관이 아닌 정보국장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외교 협상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정보국장이 갔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이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클래퍼 국장을 통해서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백악관 당국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예.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그 친서, 우리가 서한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이 그 상당히 그 짧고 명료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뭐 알려진 바는 단데요. 또 친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클래퍼 국장 이번 방북 중에 북한의 그 핵 능력 개발 등 미국의 광범위한 우려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걸로 봐서는 그야말로 친서 내용도 아마 그 인질 석방에 대한 그 문제만 담은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그 언론 보도 과정에서 그 미국이 그 북한 당국에게 이번 그 석방 또는 그 미국인 억류와 관련해서 그 북한 당국에 사과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미 정부는 클래퍼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라는 내용이 담긴 짧은 서한을 북측에 전달했고 미국인을 데리고 나왔으며 그 사과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당국이 이 시점에서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했나. 이게 또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번에 그 억류 미국인 두 명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외부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큰 맥락 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큰 맥락이고
예.
그럼 왜 관계 개선을 원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그렇죠?
네.
북한의 인권 가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이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결의안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네.
이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관련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좀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사실 이제는 내부 자원을 통해서는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급박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네.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결국은 돌파구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와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은 모든 게 막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인권과 경제 두 가지가 그 이유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를 느낀 것이 바로 이번에 조치를 취한 이유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여러 배경이 언급됐습니다만 그래도 이 워싱턴이라든가 미 주요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인권 얘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유엔 안보리가 제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권고안들이 담겨 있는데 사실상 북한 수뇌부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 때문에 최고 존엄에 대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북한 당국자 외교 당국자들이 이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그동안에 쭉 나왔었고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평양 당국이 그런 의도, 즉 그 대북 인권 압박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거나 무슨 제재 또는 뭐 관계 개선 이런 거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그 미국인을 갑자기 석방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같은 평양 의도는 의도고요. 미국 정부는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그 미북 관계 또는 무슨 그 인권, 핵 문제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케네스 베시를 비롯한 그 인질이 그 두 명 풀려난 직후에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그 밝힌 내용인데요. 젠사키 대변인은 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해 그 최악의 인권 기록 또 핵 개발 능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국무부는 그동안 억류자 석방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백악관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행동이 없는 한 별도의 대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미국인들을 풀어줬겠냐 하고 계속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 핵심은 지금까지 이렇게 경색됐던 미북 관계가 이번 억류 미국인 석방을 계기로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미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클래퍼 국장의 방북은 인도주의적인 사안에 그 한정된 것이었고,
예.
이것이 북한의 핵 문제, 인권 문제, 이것은 여전히 그 무관한 것이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런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요. 그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좀 다소 좀 다른 그런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 또 관심을 그 네.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온도차가 있었죠, 좀?
맞습니다.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 정부가 그 얘기하는 그 맥락에서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인권과 핵 문제가 여전히 아무런 진전도 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이 문제에서 북한이 진전을 보이기 전에는 그런 관계 개선에 그런 그 실마리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 한국 쪽에서는 이번에 그 미북 간에 이런 그 석방을 계기로 해서 뭔가가 좀 물밑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그 관측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를 넘어가면은 미북 간에 그 고위급 차원에서 뭔가 대화가 이루어질 거고 또 육자회담과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작지만 좀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그 케네스 배시를 비롯한 그 억류 미국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 미국인 석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제스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우호적인 움직임, 손짓임에는 분명하지만 좀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북 간의 본격적인 어떤 뭐 대화가 재개되고 어떤 뭐 화해 움직임이 있으려면은 작은 제스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아직 이걸로 해서 뭘 하기는 뭐하다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이 그 얘기하고 있는 대로 북한이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IAEA 사찰을 받아들인다든가 우리가 9.19 공동성명을 뭐 재확인한다든가
예.
이런 추가적인 어떤 뭐 움직임, 행동 이런 것이 나서면 미국도 이것이 저 작은 제스처에서 큰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이제 전부 석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선교사죠. 한국인 선교사죠. 기독교 선교사 김정욱 씨는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도 궁금하군요.
예, 물론 그 이번에 그 미국 인 두 명이 석방된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는 그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 선교사 김정욱 씨도 석방을 하라 이렇게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김정욱 씨는 지난해 10월 초에 북한에서 체포가 됐죠. 그리고
네.
올해 6월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북한 측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국가전복 음모죄 그리고 간첩죄 반국가 선전 선동죄, 비법 국경 출입죄 이렇게
네.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그 적용이 됐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이 판문점 연락 채널로 이 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통지문을 보냈죠. 그래서 김정욱 선교사를 인도적 견지에서 석방해 달라 이렇게
네.
사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동안에도 계속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네.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사실 아무런 입장 표명을 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저 북한이 그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10년 이상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예.
외세, 미국이나 일본 이런 외세화보다는 남북한이 같은 한민족이니까 민족이 한번 단합을 해서 더 민족을 더 그 단합을 하고 그 화해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인데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케네스 배시나 그 선교사 김정옥 씨나 그 혐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되게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를 그 내세우는 북한이 그 케네스 배신은 풀어주고 또 그동안 면회도 허용을 하고 네. 편지를 보내는 것도 허용을 하고 또 영사 접촉을 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그 특혜는 다 베풀었습니다.
네.
그러나 같은 민족인 김정욱 씨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무슨 면회는 고사하고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이 그 평소 말하던 그 우리 민족끼리 정신하고는 상당히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좀 더 그 최 기자가 얘기를 잘 해줬는데요.
네.
그러나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그 혐의라든지 그리고 그 형이 명백하게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케네스 배시는 15년의 노동 교화형이었지만 김정국 선교사에 대해서는 무기 노동 교화형이 선고됐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아까 그 네 가지 아주 굉장히 그 다양하고 무거운 그런 그 혐의를 네.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 민족끼리의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북한은 김정국 선교사를 국가정보원의 그 정보원 역할을 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음성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지난주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채택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할 경우 인권과 안보를 연계하는 크고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방금 두 분 다 다루스만 보고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만 유엔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이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제거하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 쿠바 정부가 그 북한인권 결의안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일부 국가들에게 회람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유럽연합이 주도해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7항과 8항에서 그런
예.
그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북한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북한의 그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8항에서는 그래서 그 정권 그 가해 책임자들을 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두 가지 조항을 사실 빼는 겁니다. 이것이 쿠바가 추진 중인 그런 수정안인데요. 지금 현재 그 아직까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쿠바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이전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되려고 했을 때 쿠바가 또 중국이 북한의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유럽연합과 교섭을 벌이지도 않았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쿠바가 결의안 수정까지 추진하면서 움직임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럽이나 그 일본이 주도가 돼서 만든 결의안에는요.
예.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 그 유린 책임자를 회부해서 그 처벌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인권 유린 책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치범 수용소의 무슨 그 당국자라든가 아니면 결정한 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뭐 국제법정에 세워서 회부하자 뭐 처벌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만일 이것이 그야말로 그 통과가 돼서 나중에 어떤 구속력이 돼서 그 만일 회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선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뭐 전 세계 아시겠지만 뭐 북한만 그 인권 유린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선례가 되면 다른 나라들도 그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례로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들의 당신의 나라에 불똥이 튀길 수 있으니까 지지하지 말아달라 어떤 이런 우회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북한은 결의안의 일부 조항 삭제를 조건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이렇게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쿠바가 북한과의 조율 아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예. 쿠바의 이번 수정안이 명백하게 북한과의 그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은요, 이 북한이 결의안 관련 공청회에 쿠바를 대담자로 선정했었던 거죠. 그런 점 그리고 또 수정안에 북한 측하고 다르수만 보고관 자신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담겨 있더라 이런 지적을 하면. 이 북한 측과 쿠바가 긴밀하게 조율해서 이번 수정안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공산권 국가죠. 큐바 또 북한을 둘 수 있는데 쿠바는 또 예전에 그 신년 10여 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늘 반대해왔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북한의 어떤 우방으로서 이런 움직임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르스만 특별보고관 이 쿠바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요?
네, 다르수만 보고관은 이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현재 다르수만 보고관은 최근 한국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지난 1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바 측이 만든 수정안은 제네바에서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르수만 보고관은 COI의 주 임무는 책임을 물어야 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책임을 묻는 조항을 삭제할 경우 시와에서 진행된 일과 권고사항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가 공통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저희가 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국제형사재판소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너무 좀 오버하는 게 아니냐 너무 이렇게 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되고 그렇게 논의가 되면 북한이 얘기하는 그 최고 존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교관으로서는 정말 목숨 걸고 충성 외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간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연합과 일본 또 50여 개 공동제안국이 이미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그리고 쿠바가 내놓은 수정안 그럼 이 두 결의안을 놓고 표결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아직 쿠바의 수정안이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죠.
수정안이 제출되면은 이 초안을 제안한 당사국들이 이것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정안의 내용이 반영이 돼서
네.
결의안이 통과가 되겠죠. 그렇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그때는 표결을 해야 됩니다.
예.
이 표결은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죠.
예.
그러고서는 이제 초안, 원래의 초안이 표결에 붙여지고요. 거기에서 과반수든 어떻든 그것이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유럽연합과 일본이 이 수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당국자들은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쪽의 당국자들은
네.
지금 그 초안, 원래 그 유럽연합이 제출한 초안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대한 의견은 전혀 비친 것이 없고요.
네, 네.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통과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이렇게 수정안까지 추진되자 국제인권단체들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서한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수정 없이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 앰네스티, 세계 기독교 연대, 네. 북한 인권 시민 연맹, 또 한결같이 그 북한 그 인권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그 유명한 그 인권 단체들인데요. 그 8개 인권 단체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수정 없이 그 채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또 국제사회가 이 결의안 채택을 통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그러니까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결의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예, 이달 말이죠. 11월 말에 지금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예. 그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표결은 다음 주 초쯤에 그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다시 그 유엔 총회 본회의에 넘겨져서 총회에서는 12월 초께 그 표결을 통해서 채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예.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 포커스 윤국관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지난 12일에 열렸는데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도 논의가 됐죠?
물론입니다. 그 두 정상이 그 북한 핵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예.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두 정상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개발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일단 양국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는데 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절차를 둘러싸고는 양국 간에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미국과 한국은 그 북한의 그 실질적인 행동 즉 북한이 그 말로만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것은 그 같은 의지를 보여달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 또는 아예 사찰관을 불러들인다 또는 아니면은 그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한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먼저 따라야 육자회담을 하고 비핵화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중국은 그거보다는 그 일단 육자회담을 열자는 쪽에 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육자회담을 열어서 비핵화에 대한 모든 문제 이런 것을 그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네, 네.
정리하면은 그 육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문턱의 높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북한도 중국과 입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육자회담을 재개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전망이 참 어려운데요. 미국과 중국의 입장 그리고 한국과 일본, 북한의 입장,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러시아도 물론이고요.
예.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조속한 육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그런 측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말하자면 일정한 진정성 있는 비핵화 관련한 북한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들은 지난해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었고요. 이때 공동성명에서도 육자회담 재개 문제는 언급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그 정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리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만나고 몇 차례 만나고 해도 육자회담은 사실 서로 평행선을 긁을 뿐 이렇게 그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미국과 중국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는 사실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네. 미국 정부가 그 6자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북 간의 대화가 핵심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말하자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 형식적으로는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일각에선 전제조건 하는데 우린 전제조건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예전에 그 서로 동의한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고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는 협상에 나간다는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PEC 정상회의에서는 뭐 미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정상회담들이 여러 차례 열렸는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한중 관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층 더 가까워졌고 또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또 이미 정상회담을 열었었는데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정상에서도 역시 그 비핵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그 촉구를 했고요. 또 비핵화를 위해서 그 긴밀히 두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치 비핵화 그 얘기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도 큰 그 뉴스가 있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FTA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그 자유무역 협정을 하기로 사실상 그 합의했는데요. 이는 그 한마디로 그 한국과 중국 사이의 그 경제적인 거의 국경이 없어졌다, 문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큰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FTA 자유무역 협정도 이번 계기로 또 체결이 됐으니까요. 자,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는 또 미얀마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북한이 이번엔 불참을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례적으로 불참을 했단 말입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례적으로 불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수준에서는 북한이 아직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 참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든 김일성 주석이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예.
APEC 정상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력 그 회담에서는 외교장관 수준에서 참석을 했었죠. 그렇지만 정상이 참석한 적은 없고요.
네.
그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직 집권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한 차례의 정상회담도 가진 적이 없고요.
예.
또 집권 이후에 나라 밖 북한 밖을 나간 적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APEC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플러스3 정상회의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북한은 계속해서 APEC도 그렇고 전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APEC 회의 같은 경우는 최홍기 기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뭐 APEC은 아시다시피 지금 저 20년 전서부터 호주가 시작을 해서요. 그 처음에는 뭐 많은 나라가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21개국,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칠레 등 그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유일하게 아마 아태 지역에서 그 참석하지 않은 나라가 아마 그 북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APEC에서 수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APEC이 무슨 정치적 그 동맹체가 아니고요.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야말로 경제적 번영과 국가 간의 그 협력을 위한 그 일종의 국제 그 회의체 협력체입니다.
예.
따라서 북한이 뭐 지금이라도 결심만 하면요. 언제든지 그건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 북한이 뭐 이쪽에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여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뭐 북한이 지금이라도 결심만 하면은 아마 참여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력자로 불리는 최룡의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곧 방문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각각 이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 내용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북한 당국이 발표한 게 있고 또 러시아 외교부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북한은 특사 자격으로 이른 시일 내에 네. 그 방문하게 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발표였는데요. 그 러시아 외교부는 날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17일부터 24일 다음 주 초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 최룡해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전문가들은 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그 러시아 방문 등 그 양국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럼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번 특사 파견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전망도 조금씩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뭐 그 다음 주에 열리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조율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가능성의 문제로서는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완전히 그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니니까요. 여건이 성숙되면은 그것이 러시아가 됐든 아니면 중국이 됐든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은 아마도 두 나라 중에 한 나라 정상과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북러 관계가 부쩍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떤 또 개선 가능성이 나올지 많은 관측통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최룡해 특사가 모스크바를 다녀오면은 좀 더 윤곽이 드러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은 북한의 케네스 베시를 비롯한 억류 미국인 두 명을 석방했다는 소식, 유엔에서 북한의 우방인 쿠바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 그리고 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했다는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저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